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문병란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희망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21장이 시작할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봇은 이스라엘 평지에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형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평야예요. 가보면 진짜 비옥한 평야예요. 그래서 이런 복된 땅을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람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인 것이죠.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때이 사람의 땅이 아합 왕의 왕궁 주변에 있었고 아합 왕이 그 땅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생각하기를 아, 저 땅에다가 좀 채소를 심으면 우리 왕국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봇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땅을 사고 싶다. 돈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쳐주겠다. 만약에 내가 돈으로 달라 하면 돈으로 줄 것이요. 돈이 아니라 다른 대지로 달라고 하면 다른 땅을 주겠다. 당연히 성사될 만한 거래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제안에 대한 나봇의 반응이 어떠냐? 열왕기상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요, 이 엄청난 제안, 좋은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 거절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 오셔서 가나안 땅을 구획으로 나누어 주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땅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요, 얼마 안 가서 다 허물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만 오면 땅다 주고 팔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의 시대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그동안 수많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아합이요, 이 한마디에 그냥 힘을 잃습니다. 뒤로 물러서 버려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면 굉장히 통쾌한데 이 이야기를 왕비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쪼잔한 자기 남편 왕을 조롱까지는 하지 않지만 좀 무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왕이면서 그거 하나 못 뺐습니까?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십시오. 의인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런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때 좀 특별하게 개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삼손 같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함했는데 삼손 같은 사람이 딱 나서 이게 무슨 말 하느냐. 그리고 나봇을 보호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세벨은 성읍 장로들에게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류, 소위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함께 보낸 것 같아요. 이 비류들이 거짓 증거를 막 대서 나봇을 유죄 판결을 주고요. 나봇에게 돌을 던집니다. 나봇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죽게 돼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죽어서 죽은 장소에서 피가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 줄기가 사마리아의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죄인이구나. 그렇게 모두가 인정되도록 상황이 흘러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아합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요. 열왕기상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공의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생겨요. 야, 너 이제 아방 넌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넌 큰일 났다. 그런데요, 이 말이 선포됐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죽은 나봇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렇게 악행을 했던 아합이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올바로 사는 사람은 불행을 당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단지 엘리야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아삽의 시대 때도요, 악한 일을 하는데 점점 잘 살아요. 아합의 시대만 또는 아삽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주일이 되면 이렇게 저 같은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악한 자는 잘 못 될 것이고 선한 자는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대답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불행을 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불행을, 이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매번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벗어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풀물불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풍랑에서 잔잔해지고 풍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요셉은요 총리 대신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에서는 벗어났지만 요한을 제외하고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생각지 않는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견뎌나가는 것이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받은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저에게 보낸 분은 하즐이 엄마라는 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순서가 사모님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마음은 지금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생각보다도 길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은 지 벌써 네 달이 되어가네요. 기쁨으로 맞이한 이 고난이 길어질수록 때로는 힘이 들고 기쁨을 다시 잃어버리고 헤매었다가 또다시 찾았다가 합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이 인터뷰를 하도 잘 보고 평가도 너무 좋아서 우리는 다 일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남편이 엉엉 울었대요. 이런 비슷한 일을 벌써 다섯 번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책을 공부하면서 이 힘든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착각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직장을 오래 잃을 수도, 엄마 집에 거하면서 부딪히고 불편한 힘든 시간들 괄호 열고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괄호 닫고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지 않는 이 시간들 내가 바라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약속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근거 오직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 괄호 열고 생계만을 공급하시는 것에 관해 만족하시느냐고 물으십니다. 네, 주님이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해 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힘들어요. 주님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낮은 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산이 소리에게 헬로우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불행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유익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요. 이 본문 내용에선 도무지 희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처음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포로인들이 이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아합이 시작 살던 시기는 BC 860년경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BC 598년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아주 짧게 잡아도 이 일이 일어난 지 3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300년 후의 사람은 모두가 아합의 최후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아마 아합의 최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요, 괜히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300년 전에 아합이라는 왕이 그 애굽하고 전쟁할 때 왜 나갔을까? 누가 봐도 안 나가야 되는 전쟁에 그 사람 왜 나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 시체를 닦았는데 거기가 왜 하필이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을까? 왜 그 아합 뒤로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아합의 집의 모든 가족과 그와 가까이 한 사람을 다 몰살시켜버리게 되었는가? 왜 아합의 왕조가 망할 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주어지는 장면으로 그것을 보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37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의가 얼어붙어도 그 밑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은 절망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행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세상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 너무 분노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 이유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우리 눈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도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심을 믿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증거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중국 교회 역사입니다. 중국은요, 서양 선교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갈 그 선교가 막 시작될 때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것이 인도와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굉장히 애를 써서 한 부족이 다 예수 믿기도 하고 여러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됩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나서 중국에는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지성인들까지 다 죽인다고 말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살됐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교회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다 가정교회로 변해가지고 예전에 자신들이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견뎠던 그 가정교회 리더들이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한때는 중국 전체의 그리스도인이 1억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에 두려움을 준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망도 우리 혼자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간증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한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배경은 어때요? 평안할 때인가요? 아니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간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를 불행에서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 아합의 죄목이 뭐냐면은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죽이고 빼앗은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뭐 했냐?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참 하나님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라, 공포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라.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바벨론은 자기들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건재해요. 게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망할 것이라 그랬는데 바벨론은 더 건강해 봐요. 보여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합 시대 때 아합이 그렇게 당당했는데 엘리야의 예언으로 아합이 망하듯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봇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 사건은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흐른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언젠가는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도 망할 거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실까? 그냥 좋은 얘기로 소망을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절망적인 이야기로 소망을 주실까?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는 이 사건 이후 아주 오랜 후에 이스라엘에는 그 나봇과 비슷하게 죽은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분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에 의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들이 거짓 증거를 댔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게다가 죽을 때도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다 하나님을 잘 순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비참하게 보였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절망을 줬는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 그의 말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대적하던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렸다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전에 그분을 빼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부활하신 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봇의 사건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좋게 그림자로 보여준 구약의 희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은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가장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지금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돼 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근데 그 11장 믿음장이 다 끝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장은 성경이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나눠놓은 거니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1장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다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11장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2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구약의 믿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기독교는 믿을 때부터 축복이 생긴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은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핍박을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분명히 눈은 절망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폴란드에 생키에비치라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던 시기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게 속국이 돼서 사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차별이 심해갖고 이 폴란드 사람들은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막 좌절해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가였는데 내가 이 폴란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주는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무슨 소설을 쓸까? 그러다가 이분이 쓴 소설이 뭐냐? 쿠어바디스예요. 이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은 어디서 영감을 얻었느냐? 기독교 초기 그 이렇게 전통, 전승, 성경이 아니고 전승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막 핍박을 당하니까 그 핍박 때문에 피해서 로마를 떠나요. 로마에 목회자였는데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Quo vadis,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버린, 네가 어린 양을 돌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을 돌보지 않고 가니 내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말 Quo vadis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 네로 황제 죽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소설을 쓰고 그 제목을 Quo vadis라고 붙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의 믿음이 뭔지 알았던 거죠. 절망에 빠진 폴란드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소설은 수많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폴란드가 2차 대전에 참여했을 때 2차 대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폴란드에서 성경과 이 Quo vadis라는 책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고난과 절망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억울할 때가 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절망스러울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상하게 소망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밀어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가 뭐가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뭐가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어줄까? 누가 나를 만족해하고 어디서 내가 내 영이 쉬고 내가 누구를 기다릴 수 있을까? 십자가, 십자가.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말하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춰 내가 가진 많은 문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잠시라도 묵상을 해보죠. 우리 시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자꾸 눈을 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주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중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짓고 가며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주변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쉴 곳이 없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돌보시는 역사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한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